제가 어제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 잠이 와서 조금 자고서 설교 준비를 마다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이건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난데없이 옆에서 우리 신학교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난데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더니 그거 내가 설교하지. 옆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저는 옆에서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다 꿈이 깼어요. 참 좋은 꿈인 줄 압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또 힘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약과 구약은 이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제일 큰 약속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제일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큰 약속이 어디에 맨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맨 먼저 성경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낼 혈통으로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혈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이 악이 넘쳐서 그를 죽였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원수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아벨,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그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아벨을 아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이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사단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벨이 죽자 누구를 대신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 셋이 바로 노아의 선조예요. 노아는 바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셋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가 왔는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셈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통에 있는 그러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과 선택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셨어요. 이제 아담에게 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인류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 메인 스트림, 그 흐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역사 시대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해석을 할 때는 바로 그러한 그 메인스트림, 주된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보아야만 올바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의 이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인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거주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셈, 함, 야벳 세 아들 가운데 바로 함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함의 후손이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롱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러나 셈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노아인데 자기가 술을 먹고 올바로 못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추태를 부렸는데도 노아는 일어나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안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 아들을 예언적인 축복을 했는데 함에게는 저주의 축복을 했어요. 저주의. 셈의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후손이 누구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노아의 기도대로 나중에 완전히 다 멸망되죠. 다 멸망되게 돼요. 다 없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오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현현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중요한 언약을 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하려고 하실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거기 한번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 현현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네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고난을 헤치고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백성과 통치자이신 하나님, 주님인데 여기에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듣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 앞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례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례의 나이가 65세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부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불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인간끼리의 대화였다면 나를 위로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말 들으면 내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섭섭하고 서러운데 나를 약 올리는 것밖에 나는 안 들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애기도 못 낳고 지금 나이가 75세나 됐는데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러면 지금 농담하냐? 날 놀리는 거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동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희생의 제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내 보내시면서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그러나 장차 너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구속자를 이 짐승이 적는 것처럼 피를 흘려 죽임으로 내가 그를 통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 에덴으로 너희를 불러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자자손손이 이것을 전해라. 단을 쌓고 희생의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속주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짐승처럼 그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두 번째 그 아름다운 에덴의 영원한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꼭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믿고 기다리게 해라. 이 언약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전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에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그렇게 놀라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거기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 왜 쌓겠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님 보실 때 100점. 네, 아브라함의 신앙 1학년이에요. 지금 1학년 시험 보니까 100점. 근데 진짜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냥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 오늘 보면은 어떻게 낙제예요, 낙제. 그래서 여기 제가 설교 제목을 성도가 시련으로 넘어지게 될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제가 성도의 하나의 예표로서 성도의 모형으로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고 그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낙제하게 될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그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위로와 또 소망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100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에 만족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메시아의 탄생의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7절로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일가족이 도착한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당시 아주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점령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가족이 한 천여 명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해. 하여튼 대가족이었어요. 이제 창세기 19장인가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그 사병 집에 그 종들로 구성된 군인이 얼마나 된다? 몇백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도둑도 많고 또 약해지면 뭐 누구든지 와서 약탈을 하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큰 무리가 떼를 지어서 많은 가축을 몰고 이 세겜 땅으로 들어올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왜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큰 무리가 떼를 이루어가지고 오니까 저 사람들 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인가 알아보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구나. 그 먼데 있는 대략 한 그 우루에서 하란까지가 500마일 정도 되고 하란에서 세겜까지가 한 300마일 정도 된다. 엄청 먼 거리죠. 그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 멀리 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래. 그게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저 사람들 그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 우리 이거 뭐 땅에서 그 많은 짐승들을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구나.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청객이니까 눈총을 줬어요. 눈총을 보는 사람마다. 저 녀석들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저 녀석들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눈총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민자였어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거기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이건 네 땅이라고 주겠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엄연히 주인은 있고 자기가 발붙일 땅은 손바닥만 한 평 땅도 없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렇게 고향으로부터 수천 리 떨어진 이방 땅에 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눈총을 받으며 배척을 받으며 위협을 받으며 뿌리를 내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없이 할 수 없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세겜 땅에 짐을 이 텐트를 풀었다가 거기 살지 못해요. 그냥 자꾸만 여기저기 옮겨다녀요. 옮겨다니는데 남방은 어디냐면 에게브 사막이라고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아마 위협도 하고 눈총도 주고 막 욕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네게브 사막 부엘세바라는 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거기에 발을 붙이기가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점점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밀려 쫓겨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이유를 학자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배척이었어요.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배척했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들 때 이삭 때 와서 이삭이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도 유목민이니까 유목도 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그 중동지방에서 물은요, 이 우물은 재산 중에 목록 제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건 큰 재산이에요. 대대손손이 물리는 건데, 자기네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삭은 종들을 시켜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 이거 우리 땅인데, 어디서 굴러온, 응? 돌이 여기다가 응? 정착을 하려. 꺼져!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할 수 없이? 대항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사람 또 와서 내놔.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우물이야. 그러면 또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요. 이삭 때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우물만 파도 빼앗았어요. 법도 없어요. 막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달팠겠는가. 우리 이민 처음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느라고 말도 없이 할 수 없이 고생 많이 했죠. 아브라함도 꼭 같았어요. 말도 없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유명이었던 아브라함은 이것저것으로 옮겨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땅은 이런 어려움이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고향보다도 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발붙일 수 없는 위험이 있고 또 기근이 있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 고향 우르나 앞서 살았던 하란 땅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 가나안의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손바닥만한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지를 않아서 농사도 못 짓고 풀이 자라지 않아서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러한 가뭄과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기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인가 가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죽하면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그렇게 조상 대대로 뿌리 내렸던 그 땅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애굽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의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기근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런 기근이었어요.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어요. 아,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좀 쓱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힘들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뭐 하나님은 뭐 나타나시기는커녕 말씀도 없어요. 침묵.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갈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처럼 그냥 가라 그래서 네 그러고 여기 왔는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마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으신 하나님 이게 뭔가. 내가 아들 낳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그게 갈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러다가 나와 가족이 다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뭐 나타나시든지 뭐 꿈에라도 보여주시든지 뭐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든지 아니 어떻게 하라고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어디 출장을 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주무시는지 뭐 아무런 뭐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좀 접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로 살궁리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렸는데 그게 뭐예요? 여섯 번째 성경구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무런 지시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봤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저 애굽뿐이다. 애굽은 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이 나의 강이 있을까? 거기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 나의 강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결국. 그런데 결국 애굽은 살려고 내려갔는데,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러한 수치와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뭘 피했더니, 예? 뭘 만나게 된다고. 기근을 피해서 갔더니 죽음보다 더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주 이쁜 미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첩으로 뺏긴 겁니다. 참 그 사례가 정말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때 사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한 65세 이상입니다. 65세, 70세 그 정도, 뭐 65세, 70세 그 정도 사이였다고 보는데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바로가 탐을 낼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아름다웠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였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일은 흔했어요. 외지에 가면 그냥 그 외지에 사는 그 토박이들이 내놔 그러면 다 내놔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고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겁을 먹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애굽에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아내 사례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약속하자. 일곱 번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사를 누구에게 다 걸고 있어요? 힘없는 자기 노친네에다가 걸고 있어요. 당신이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고 하니까 당신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자,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어요. 이복누이가 뭐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배가 다른 그런 여자 형제였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살자고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속임수죠. 거짓말이죠. 그보다도 더 우리가 심각한 것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그냥 씩씩하게 떠났던 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씩씩한 믿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거짓말 한마디로 연약한 한 여인에게 자기의 생사를 걸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측은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근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극한적인 이러한 사정을 그러면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영원히 탁 쓰러져서 멸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 탁! 나타나십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탁! 나타나시는 거, 그 밑에 나오죠? 그거 보면 하나님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셨던 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셨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아뢰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시련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 이 믿음이 나중에 더 성장해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나가지만 어떻든 현재로서는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한계가 그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불신앙의 세계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하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후한 대접까지 받았어. 사례까지 받았어. 우리 여덟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주 어마어마한 재물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여자죠?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므로 이런 여자를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렸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재앙이 뭐였겠느냐? 급성 전염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갑자기 애굽에 전염병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전염병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당시에는 그 박수, 뭐 박사라는 그러한 점쟁이 무당들이 꼭 그 왕 옆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아르켜 주셨을 거예요. 이삭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그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아마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 박수나 점쟁이들 무당들 불러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예.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히브리인의 누이라는 여자를 왕께서 취하셨기 때문에 신이 노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바로 그래. 그럼 빨리 아브라함을 불러라. 아브라함이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홉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요, 얼마나 놀라고 다급하고 당황했든지, 여기는 어찌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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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랬느냐?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네 고향으로 가라! 먹고 살기 힘들어? 내가 먹을 거 다 줄게.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어떻게 둘이서 지키겠어요. 뭐 종들도 데려갈 수 있었겠지만 생각할 때는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군대 장관에게 호위병을 붙여서 저기 저 자기 고향까지 무사히 예, 가도록 호위하라. 아마 내가 생각에는 애굽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오늘 이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앞에는 항상 믿음의 시련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로 당하는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또는 엽처럼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도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사명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허락하여서 오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 불같은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열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지난날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진짜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의 하나의 비유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시련이 있기 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시련을 이기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확고해졌다는 말이죠. 오늘 이 교회의 여러분들은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시련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좋은 후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당 건물 론 문제가 은행의 론 문제가 잘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지금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욥처럼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맡은 일에 계속해서 충성, 변함없이 충성하면 욥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그런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고 결국 승리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애굽으로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거짓말로 자기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애굽 왕과 타협하고 재물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 풍요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갔어. 그러나 이제는 아내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냥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물 건너가 버린 겁니다. 말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가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연약하니까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그대로 방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극적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육신의 생존의 한계에 이르자 결국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타협함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한계성과 나약함을 드러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 하나님은요,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뭘 못하신다는 말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못하신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거짓말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짓말은 못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뜨리시지 못해요. 깨뜨리시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을 구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쁜 아내 빼앗긴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나는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이시조선 그 역사에도 보면 왕이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저 여자 누구야? 왕궁으로 데려와. 그러면 나절들이 가서 잡아가면 그 남편 되는 그 사람이 그냥 애갈복걸하고 사정하면 육각 그 방을 사정없이 내리면서 뭐야 이거 임금님께서 불러가는데 뭐야 그런 일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만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뭐 한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가 언약하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시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고 싶어도 못 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못 버려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도 못 버려요. 내 자식이니까. 이거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11번째 성경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혹 오늘 아브라함처럼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질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시련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한 번 언약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과 환란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 없다. 더 견딜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더 버틸 수 없어.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하도록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 개혁주의, 칼빈주의 가장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 견인인데 알미니안 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그냥 뭐 죽기 직전까지 뭐 도박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세상 재미 다 보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주장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신다는 그 주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든다. 게으르게 만든다. 방심하게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한 주장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느냐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공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련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제일 많이 받는 공격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러한 반론을 이미 예견하고 성령의 그러한 감동으로 예견하고 명확한 답을 해줬어요. 우리 12번째 성경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장사되었기 때문에 죄와 관련 있는 옛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논리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심은 거기 뭐라고 그래서 끝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되면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견디질 못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의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자. 그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분명히 하신 바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연약하여 넘어지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한번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는 망하게 놓아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는 특별하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오히려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